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혹자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가 됩니다. 심지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육체적으로 함께 있기도 하고 또 편지를 보내서 가르쳤던 이 초대교회에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분쟁, 또 세상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음행, 또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 사건,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불신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 강대상 뒤에 큰 현수막을 걸어놓고 붉은색 고딕체 글씨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로 가서 싸우자, 뭐 세상 이런 소송과 음행과 아니면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 초대교회로 가자는 말인가 붙이기는 했는데 어떤 초대교회를 말하는가 하는 점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바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들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끊임없이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보게 되면 이 교회에는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로마 시대의 그 처참한 노예 생활과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학식이 부족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일이 하나도 잘 풀리지 않고 또 육체는 병이 들고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신분이 향상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만나는 문제들, 더 나아가서 신자들이 만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가? 혹 상담을 잘하는 상담가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상담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잠깐 떠나서 며칠이라도 해외 나가서 좀 쉬고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뭐 단체로 그룹 활동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만나는 문제와 그리고 각 신자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책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은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학으로. 무슨 신학?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막 읽은 이 본문의 첫 절이 그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보통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향해 등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호 불러서 나 산에 올라왔다, 너희들 힘들지,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나를 한번 봐라 하는 식으로 야 여보세요 불러서 그 주위를 환기하는 그런 부름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오늘 우리가 막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세 번 동일한 말을 사용을 하는데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27절 중간쯤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28절 중간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사도 바울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고 말해놓고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느닷없이 세 번이나 연거포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그 뿌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여러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영원한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선택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사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출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은 것이 실현된 게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의 뿌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런 말이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귀찮죠. 머리가 좀 아프고 아 뭐 신학교 수업 시간처럼 작정 무슨 주권 아니면 선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근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고는 세 번이나 연거포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개인이 이 구원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정해놓으시고 선택하셔서 그 일이 실현됐다 그런 말이죠. 우리 현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영원에서부터 시작된 현재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에서부터 우리의 이 현재가 시작됐으니까 우리의 현재는 이제 편안하고 만만하고 쉽고 재미있고 그러리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실정은 여전히 고난이 끊이지 않고 복잡한 갈등이 있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이 없어요. 그냥 늘 비슷하고 비슷하게 뭔가 새로운 것이 없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30몇 년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냥 살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집사람하고 함께 밤에 산책을 나갔다가 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걸으면서 보니까 가로등이 아주 은은한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서서 우리 사람 손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붙잡고는 뭔가 좀 새로워져야겠다 해서 우리 사람한테 여보 우리 사귈까? 33년 살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사귈까? 우리 사람이 그 은은한 그 이 가로등 아래서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미쳤어? 미쳤냐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변화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요. 이런 불량한 현실, 예? 애환이 그대로 있어요. 질병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갈등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 현재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불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가 하면 우리의 이 현재의 뿌리가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에? 영원에 있기 때문에 영원에 하나님의 그 영원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시작한 그 뿌리에 우리의 현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와도 매이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택정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 학교에 학우들이 여러 가지 좌우명을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묵정진입니다. 침묵정진. 침묵정진. 점수가 좋아서 정진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금이 딱딱 마련돼서 정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침묵정진. 왜? 우리의 현재는 이 현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영원한 세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묵묵히 가는 것이죠.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틀림없이 창세전의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 현실 가운데서 실현이 돼요. 바로 이 자리에서 실현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한 현장에서 실현이 돼요.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이란 것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야 될 장소이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장소이며 신자로서 부딪혀야 할 장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하나씩 열거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육체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데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너희의 현실을 보면 그 말을 당시에 표현으로 하자면 육체를 따라 이렇게 말했는데 현실을 보면 당신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인간적인 차원을 보면 어떠냐? 26절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대요. 27절, 28절에 가면 더 심각한 말들이 나와요. 미련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없는 자들이다.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 강하게 지혜 있는 자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가 별로 없다, 문벌 좋은 자가 없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가 아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그랬지만 나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그건 고린도 교회 얘기고 나는 아니지. 아 실제로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내 우리 집 가문이 얼마나 좋고 아주 내가 운동해갖고 이렇게 몸이 좋고 무슨 소리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이게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맨 앞에 다른 육체를 따라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자기 생각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능력이 있다고 간주하고 혹은 문벌이 좋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육체를 따라 보면 아니다 그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족 가운데 살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계속 지혜를 추구해요. 그게 잠언이고 전도서예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쌓아놓은 부여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요. 능력이 만족이 안 돼서 운동을 통하는 거 아니에요. 문벌이 만족이 안 돼서 더 좋은 가문을 갖고 싶어요. 게다가 우리가 말하는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가 지구가 27도 5도 기울어져 있는데 바로 펼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지혜로 지구를 바로 펴겠냐고요. 지구를. 네? 누가 능력 있다고 해서 화성과 목성의 자리를 바꿔놓겠어요? 누가? 누가 문벌이 좋다고 해서 백인이 흑인이 되고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겠어요? 육체를 따라 보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불만족 가운데 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불만족과 불가능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리고는 우리를 이러한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의 이 현실을 바꿔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의 원망과 불만을 가질지 몰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섬기는데 제 현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병든 사람이 바로바로 낫는 것도 아니고 사업 안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그대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현실 상태의 변화를 주시지 않는다. 도리어 그 현실 가운데 그대로 두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은 고린도전서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내려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두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말해요. 24절 형제들아 하셨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육체가 병약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난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멸시받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변화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현실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나 자신의 이 현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야, 이 말을 들어보면 때로는 사도 바울이 원망스러워요. 야, 연습해서 바꿔라. 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뭘 목적으로 삼냐면 그 종교를 가짐으로써 바뀔 수 있다. 그걸 말해요. 바뀔 수 있다. 재물이 바뀔 수 있고 명예가 바뀔 수 있고 신분이 바뀔 수 있다. 그걸 보장하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기독교는 바꾸라를 말하지 않는다. 뭘 말하냐? 그대로 있어라. 그걸 말한다. 그대로 종은 종으로 있어라. 노예는 노예로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은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저주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도리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긍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대로 있어라. 저도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 그렇게 일찍부터 깨달아진 건 아니에요. 늘 읽었지만 늘 지나갔어요. 왜? 지나가고 싶어서. 기분 나쁘잖아. 그죠? 아니, 그대로 있으라니. 절 보세요. 제가 그대로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게. 그죠? 조그맣잖아요. 전 조그매요. 어릴 때부터 조그맸어요. 지금까지 조그매요. 그죠? 안 커요, 더 이상. 어떻게 좀 컸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 자신에 대하여 성경 말씀과 함께 깨달은 사건이 한번 일어났어요. 유학하던 초기였는데 이제 저녁이 다 어슴푸레해져서 마침 급하게 뭔가를 사야 될 일이 있어서 백화점을 제가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먼저 화장실을 좀 다녀야겠다. 오늘 화장실 쪽으로 갔더니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 물이 터졌나? 전기가 안 들어오나? 웬일인가? 오늘 보니까 그 화장실 안에 어린아이가 울부짖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애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갇혔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정신이 혼비백산되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냥 우는데 밖에는 열 수도 없고 지금은 뭐 핸드폰, 스마트폰 무슨 뭐 다 있고 뭐 옛날에 삐삐도 있었죠. 삐삐도 있기 전에 아 이 관리인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애는 난리가 나고 기절하게 생겼고 사람들은 모였는데 이야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화장실 위에 한 뼘 정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 한 뼘 정도 이렇게 제가 가만 보는데 아 옛날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딱 나요. 사람은 머리만 들어가면 몸이 들어간다. 아니 왜 거기서 그 생각이 나냐고. 그게 무슨 계시도 아니고 영감도 아니고. 네? 근데 이게 목사가 생각이 났는데 양심에 이게 찔림이 있어가지고 재본 거예요. 제가 한 뼘 정도 하겠어. 한 뼘 정도. 제가 독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 2m 정도 되는 키, 150kg쯤 되는 사람들 당신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나오려는가 나왔습니다. 나를 저기다 집어넣어라. 내가 그랬어요. 저기 집어넣어.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 개구멍 같은 데다가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개다. 집어넣어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저를 머리를 막 이겨가지고 집어넣으니까 몸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몸이 들어가. 제가 문을 열고 어린아이를 딱 안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이야, 막 독일 사람들이 막 이 조그만 한국 사람을 놓고 박수를 엄청 치는데, 불행하게도 그때 신문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 주님이 그대로 있어라, 그게 맞구나. 그대로 있어라 맞구나. 내가 만일에 운동을 해서 근육이 붙고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머리가 비리해져서 커졌더라면 이 사건을 누가 마무리했겠는가? 그대로 있으니까 일어나는 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으로써 우리의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적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불렀어요. 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해요.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봐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됐어요. 거기까지면 돼요.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위에 말했죠.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천하다, 너희는 약하다, 너희는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너희는 노예다, 너희는 종이다, 다 말해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것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네가 지혜가 없으면 어떠냐? 능력이 없으면 어떠냐? 문벌이 좋지 않으면 어떠냐? 미련해도 괜찮아. 약하고 천해도 괜찮아. 열심히 받고 천대받아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네가 말을 못해도 그건 내게 상관이 없고, 네가 걷지 못해도 나한테 상관이 없고, 심각하게 병이 들었고 당장에 죽을 자리에 임했어도 내게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택했어. 나는 너를 불렀어. 내 주권이 너에게 임했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0절. 예, 30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불만족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상관없다. 네가 지금 어떤 사회적 현실에 있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걸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다. 그것이 너에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 가셔요.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강자들을 짓밟고 힘 있는 자들을 거꾸로 뜨려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불러서, 힘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음으로써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역설, 부르심의 역설. 오늘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역설을 강하게 설명을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것들을 불러서 선택해서 지지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들을 선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이 선택에 도움을 줘서 하나님께서 내 힘의 보탬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순수히 하나님의 원인과 하나님의 동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힘을 보탤 게 없어요. 보탤 게 없어요. 개미 수억 마리가 아니면 수천억 마리가 모두 다가 땅에 붙어있는 풀을 입에서 하나씩 물고 일제 한 방향으로 끈다고 해서 지구가 다른 방향으로 돌지 않아요.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명의 인구가 모두 갑자기 뛰었다가 가라앉다고 해서 지구가 흔들거리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보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리석죠. 강하고 잘나고 한 사람을 택해서 뭔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뭔가 좀 제자를 삼아야겠다 하면 잘 봤다가 학점도 잘 나오고 뭐 이런 사람을 그게 지혜 아니에요? 네. 축구 대표 국가 대표팀 감독을 맡은 사람이 네. 자기 팀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해외파건 국내파건 아무튼 잘 달리고 볼 잘 차고 결정력 있는 이런 사람을 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 대표팀을 맡은 축구 감독이 자기 엔트리를 만드는데 어디 동네 조기 축구팀에 가가지고 조기 축구팀 그것도 주전 멤버로 뛰지 못하고 후보로 앉아서 콧방울 흘리면서 졸고 있는 녀석을 11명 데려다가 자 한번 해보자 이건 바보짓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그건 바보짓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요. 옛날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도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만일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혜로워서 강한 자, 부유한 자, 세상에 잘난 자만 택했더라면 우리는 여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게 되신 까닭은 하나님이 미련할수록 어리석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관에 변화가 와요. 우리의 인생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고 말하면서 이 가운데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심각하게 말하자면 로마 시대 노예, 종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대로 머물러라. 머물러라. 그러나 그렇게 머물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을 펴놓고 있습니까? 7장 22절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어요. 7장 22절.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역설이 일어났대. 역설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유자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자유자다.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우리 인생의 인생관에 역설이 일어났더니 역설이. 사도 바울이 이 역설을 그 다음 편지인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지막만 따라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별로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역설을 사세요.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